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을 담당하고 있는 김영호 목사와
전인선 목사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예수님의 독특성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을 세 번째로 함께 들으려고 하거든요. 아, 이 시간에 말씀 CD를 원하시면은요. 626에 374에 9480번 나성중앙교회 박진용 목사님께 연락하시고 이름과 주소 전화번호를 정확하게 말씀하시면 보내드립니다. 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에베소 1장 22절, 23절. 또 만물을 그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예, 목사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예수님의 독특성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지 않았습니까? 첫 번째가 신인, 또두 번째가 부활하신 유일하신 분, 또세 번째가 완전한 모범. 이세 가지를 말씀했는데 오늘은 어떤 말씀을 또 주시겠습니까?
오늘은 또그 다음 말씀을 나누어야 되겠죠.
네.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보았던 얘기, 삼위일체 여호와 하나님 중에 성부와 성령에게 해당되지 않는 독특성이 성자 예수님께 있다는 사실을 성경에서 우리가 찾아서 그 말씀을 나누고 있는 중이거든요.
네.
이제 목사님 잠깐 하셨지만은 잠깐 복습을 하면은요. 그 독특성의 첫째는 그분은 신인, 곧 하나님과 동시에 사람이라는 것이고요. 성부와 성령은 오직 신성으로만 계시거든요.
네.
둘째는 예수님은 유일하신 부활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네.
삼위 하나님 중에 죽음을 맛보시고 부활하신 분은 오직 성자 예수님 뿐이십니다.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자원하여 택하신
네.
신분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분으로 세상에 사람 되어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생명과 썩지 않을 것을 드러내셔서 아담의 후손들은 누구든지 예수님을 참으로 믿기만 하면은 영생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칭호, 그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의미 이상으로 구원의 복음이 함축된 이름이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름입니다.
네.
그래서 요한은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네.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고 요한복음 20장 31절에서 강조했습니다.
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믿지 않는 것은 그분이 사람이 되시고 부활하신 사실을 믿지 않는 것이라는 의미가 되지요.
네.
그리고 셋째는 그분이 사람으로서 완전한 모분이라는 사실을 지난 시간에 우리가 나누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 사람 완전한 모분이라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의 모분 이런 말들에 대해서 오해 없어야 된다는 얘기까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누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독특성의 마지막 넷째 사실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설립자라는 사실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냥 예수님을 믿고 또 교회에 다닌다는 의식만 가지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 신자들의 그 생각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 같아요.
예, 근데 교회와 예수님의 독특성에 관계가 있다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와 예수님은 독특한 관계가 있습니다. 교회는 그냥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거든요.
네.
이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다 아담의 후손뿐인 사람들이 설립한 것입니다.
네.
그런 종교는 사람들의 성정을 순화시키고 도덕적으로 고상하게 살도록 교화하고 피차 봉사하고 살수 있도록 이끌 수가 있습니다.
네.
아주 좋은 일이죠. 그러나 그들이 이미 아담 안에서 죽은 자이기 때문에 그 종교를 믿을 때그 종교 자체에 구주가 있을 수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 구주는 아담의 씨와 전혀 상관이 없이 생명 자체이신 분의 새로운 생명의 씨로 사람 되어 세상에 오셔서 아담과 함께 아담 안에서 죽은 인류의 사망을 대신 처리해 주시고 부활해서 생명과 섞지 않은 것을 드러내어야지 구주가 될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실을 이 세상 아담의 모든 후손들에게 증거하여 그들로 이 생명의 길에 와서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대신하여 증거할 기관을 설립하신 것이 곧 교회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예수님이 친히 창립하신 것입니다.
근데 목사님, 그 오늘날 신문을 보면요, 이 교회 창립에 대한 기사들이 종종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목사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교회는 오직 예수님께서 창립하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요즘 교회 창립 예배 운운하는 것은 좀 뭔가 좀 어폐가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목사님께서 잘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설립이라고 하는 것이 맞은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교회 창립은 예수님께서 한번 하셨고요. 그를 믿는 사람들이 여기저기 예수께서 창립한 그 교회를 나라와 지역에 브랜치로 설립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창립하신 교회의 가지들이라는 말입니다. 아마 이런 이야기는 본질적인 이야기는 아니지요. 요새 흔히 그런 소리를 하니까. 그러니까 교회 설립 예배. 여기 교회 새로 하나 설립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이
성서적인
성경적으로나
어떤
이거는
거죠?
맞다. 이제 그런 얘기들은요. 근데 성경이 그건 다 이제 본질적인 얘기가 아니고 본질적으로 들어가서요. 성경이 이 교회에 대하여 어떻게 가르치는가 하는 것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은 아주 중요하거든요.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마태 16장 18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에는 분명히 내가, 즉 예수께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 곧 예수님의 교회를 세운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므로 교회는 아담 후손들인 사람들의 교회도 아니고 생명의 씨이신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세운 이 교회는 결코 음부의 권세인 사망의 세력이 이기지 못합니다. 이미 예수께서 사망과 음부를 이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목사님, 이 반석이 문제를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제 반석이 누구냐 이런 문제겠죠.
그렇죠.
어떤 사람들은 베드로라 하는 이름이 반석이기 때문에 교회가 베드로 위에 세워졌다고 하는 것과 같이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하고요. 근데 여기 그 성경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그 반석은 진정한 의미에서 누구를 의미할까요?
반석이 무엇을 뜻하느냐, 그렇죠? 마태복음 16장 18절의 문장을 읽으면은요, 그런 생각이 들도록 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께서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라고 하셨거든요. 베드로라는 뜻을 반석으로 이해하면 그런 해석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반석이라는 말이 베드로를 가리키는 말인지,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는 말인지는 성경 전체에서 성경 전체의 사상과 일치하는 사실을 찾아서 해석하는 것이 성경적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로마 4장 3절에 바울의 입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라고 확인하도록 요청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베레아 교인들이 바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 12절을 보면은요,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이 성경적으로 일치하고 맞나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 날마다 성경을 상고해야지 우리가 바른 길로 걸어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나 뭐 설교자들이 하는 말을 듣고 그냥 끄떡끄떡하고 따라가다 보면은 성경의 사상이 아닌 목사들의 사상을 따라갈 수도 있고 신학자들의 사상을 따라갈 수도 있다는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베레아 정신으로 성경을 연구하고 상고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 성경 전체의 사상으로 볼때 말이죠. 베드로는 교회의 기초로서 반석이 아니고 예수님이 반석이라고 하는 그 말씀이신데 그런 사상이 어떻게 성경에 전체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까?
성경에 뭐 당연히 나와 있죠. 성경 어디에도 사람이 반석이라고 하지 않았으니까요.
네.
반석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라고 분명히 계시합니다.
네.
구약성경 신명기 32장 3절 4절을 보면은요.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위엄을 우리 하나님께 돌릴지어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 공덕이 완전하고 그 모든 길이 공평하며 진실무망하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정직하시도다. 그리고 신명기 32장 15절에는요. 그러한데 여스룬이 살찜에 발로 찼도다. 네가 살찌고 부대하고 윤택하며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며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경홀히 여겼도다. 그리고 시편 18편 2절 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여기도 여호와가 반석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시편 18편 31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뇨? 하나님 외에 반석이 없다는 말이죠. 그리고 시편 95편 1절,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여호와가 반석이란 말이에요. 구원의 반석. 이사야 26장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의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미로라. 자, 이 말씀들 외에도 구약 성경에 여호와가 반석이라는 사실을 계시한 말씀은 여러 곳에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는 이런 구약의 계시를 어떻게 설명했는지 찾아보면 분명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을 보면은요.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매 곧 반석은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여기서 특별히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분이 반석이신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약 성경에 반석이라는 말을 이렇게 해석하였지만 또 예수님이 터가 된다고 하셨거든요. 고린도전서 3장 10절 11절을 보면은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이 말씀은 시인자들이 어디에 믿음의 터를 두어야 하는지 그것을 가르치는 말씀인데요. 오직 그 터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가르치지요. 믿는 사람들은 교회를 형성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터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앞에 인용한 고린도전서 10장 4절은 예수님을 반석이라고 분명히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라는 이름을 받은 제자 시몬은요, 시몬 베드로지 않습니까? 그의 편지서에서요, 산 돌, 즉 리빙 스톤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 5절을 보면은요. 사람에게는 버림받아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 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너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여기에는요, 예수님이 산 돌이시고요. 그를 믿는 사람들은 산 돌이신 예수님에게 연결되므로 산 돌같이 된다고 하신 것입니다. 이런 사실에 근거해서 마태복음 16장 18절의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신다고 하신 그 반석은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성경적이고 올바릅니다. 그리고 단어 자체도 베드로라는 말과 반석이라는 말은 그 단어의 성이 다릅니다.
네.
베드로는 남성 명사이고요.
네.
반석은 여성 명사입니다.
네.
이 베드로는 헬라어 발음으로 하면은 페트로스고요.
네.
반석은 페트라입니다.
네.
그러니까 예수께서 시몬 페트로스, 시몬에게 페트로스라는 이름을 줍니다.
네.
그리고 돌이라, 그것은 돌이라는 말입니다.
네.
물론, 돌이라는 다른 말도 있습니다.
네.
리토스, 헬라말로 리토스죠. 그런데 베드로 자신이 자기를 리토스라고 표현한 것이요. 이제 읽었던 그 베드로, 제가 읽었습니까? 베드로, 후서 1장 4절이네요. 아니요, 가만히 있습니다. 내가 지금 착각하고 있는데요. 자, 봅시다. 그래서 돌이라는 말이고요. 베드로 자신이 자기를 리토스라고 하고요. 그런데 그것은 페트로스라는 말이 그 성질이 돌이라는 뜻이라는 것을 베드로가 깨달았다는 말입니다. 반석이나 조약돌이나 그 성질에 있어서 동일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분 안에서 우리도 예수님의 성질을 가지게 된다는 말씀이죠. 이 사실을 베드로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베드로 후서 1장 4절.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이 말씀은 예수를 믿을 때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고 가르치지요. 자, 이 말씀과 아까 말한 베드로전서 2장 4절, 제가 조금 전에 당황했습니다만은 베드로전서 2장 4절에 있는 말씀은 맥이 통합니다.
그렇죠.
산 돌같이 된다는 말과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는 말은 다 예수님의 성질에 참여한다는 뜻이 되거든요. 베드로는 반석이신 예수님께 붙으면은 예수님의 성질인 산 돌의 성질을 가지게 된다는 것을 뜻한다고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형성하는 사람들, 우리 교회를 형성하는 사람들 하나가 될 때에 바로 예수님을 닮아야 한다고 가르치고요. 예수님의 성품을 가져야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에게 연합될 때산 돌이 되니까요. 이 교회는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 위에 세우신 것이라는 것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가 친히 반석이 되시고 모퉁이 돌이 되시고 친히 그 위에 교회를 창립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라는 것을 생각할 때에 이 문제에 대해서 인식이 필요합니다. 기본적인 인식이요.
근데 목사님 교회를 그 예수님 위에 세워야 하는 어떤 그 당위성이 있을까요? 가령 이제 수제자인 그 베드로 위에 세우면 뭐 그것도 훌륭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당위성이 있죠. 예수님 위에 세워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먼저 교회라는 말부터 우리가 좀 생각할 필요가 있거든요. 일반적으로 교회라고 하면은요, 건물을 가리키는 것을 생각하는 교인들이 많은 것 같아요. 예배하러 갈 때에 교회 간다. 또 어떤 집회를 할 때, 집회 참석을 할 때에 교회 간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냥 예배당, 즉 예배하기 위해
장소를
지은,
많이 생각하는
지은 건물, 그 장소를 교회라고 생각해 버리는 경향이 아주 강한 것 같아요. 뭐 어쩌면은 교회라는 말할 때 그것만 생각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의 교회는 건물이 아니거든요. 그것은 예수를 믿는 무리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지금 목사님과 저두 사람이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는 혼자가 아니고 지금 둘이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는 두 사람입니다. 이렇게 둘이면 교회가 됩니다. 교회라는 말은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를 번역한 말이거든요. 그런데 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헬라 말은 원래 교회를 뜻하는 말이 아니죠. 이것은 헬라에서 민의를 모으고 마을과 나라의 일을 위하여 국민들을 불러 모으고 대표자들을 불러 모은 그 모임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것이 에클레시아거든요. 신약 성경에서 에클레시아라는 말이 이런 뜻으로 한번 사용되어져 있는 것 같아요. 더 자세히 찾아보면 더 있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것이 사도행전 19장 39절입니다. 이때 이제 뭐 많은 사람들이 막 바울 때문에 소동을 일으키면서 극장에 모이고 난리 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이제 서기가 나와서 하는 말입니다. 그 말하면서 39절에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거든 정식으로 민회에서 결단할지라 그러거든요. 여기에 민회라고 번역한 말이 바로 에클레시아입니다. 그래서 이 헬라의 에클레시아는요, 민회, 에클레시아 민회는요, 시의원들과 평의원들로 구성되었고요. 시민들에게는 합법적으로 민회에 참가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되어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민회는 정기적으로 한 달에 세번 열렸고요. 이 모일 때마다 도시 내에서 발생한 사건들을 자체적으로 해결하고 그 도시의 행정사무 일체를 의논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시의 사업을 의논하기 위하여 모이는 무리들, 그 회, 그것을 에클레시아. 그래서 이 성경에는 이걸 민회라고 번역을 했거든요. 예, 교회도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하여 모이는 무리들입니다. 예, 그래서 이 말, 에클레시아는 원래 민회라는 데 사용된 말을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에서 차용해서 이제는 민회라는 뜻보다가 교회라는 뜻이 고정된 그런 상태에 있는 말입니다. 근데 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말은요, 에크, 칼레오. 이 에크라는 말은 무엇으로부터 그 말이고 칼레오는 부른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무엇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 그것이 에클레시아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므로 이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사람 위에 세울 수 없지요? 예,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초가 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죠. 예, 바로 이런 의미로 예수님의 독특성 중에 교회의 설립자, 그리스도 교회의 설립자가 된다는 것이 바로 이 독특성입니다. 그러므로 교인된 사람들은 교회의 이런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일원으로서의 직무를 감당하고 수행해야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목사님. 그러면 교회라고 할때 성경이 가르치는 또 다른 어떤 그 복음적인 의미도 있겠습니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의 교회에 대하여 잘 설명하고 있는 책이 에베소서입니다. 물론 에베소서에만 있는 것이 아니죠. 이제까지 교회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지만 에베소서 이야기는 오늘 본문에서 읽은 것 외에는 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에베소 1장 그 마지막 2절을 읽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교회는 몸이고 예수께서는 그 머리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에베소서 이야기를 하지 않았는데요. 그런데 학자들은 에베소서를 특별히 교회론을 가르치는 편지서라고 합니다. 에베소서나 골로새서를 보면은요,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고 가르칩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이 바로 그렇지 않습니까? 예.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라면은 더더욱 예수님 자신이 교회를 세우실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고, 예수님은 그 교회의 머리라고 성경은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교인들은 예수님의 몸의 지체들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고린도전서 12장을, 은사에 대한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어떤
그
사람은 허리고,
은사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에 교인들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라고 하는 사실을 아주 자세히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또 로마 12장 3절부터도 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도 있고요. 그래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고 예수님은 그 교회의 머리고 교인들은 예수님의 몸의 지체들이죠. 지체는 몸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죽은 것이고 아무 소용이 없고 땅에 묻어버리죠. 그리고 지체가 머리가 시키는 대로 움직이지 않으면 고장난 지체지요. 그러면은 몸 전체가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없게 됩니다. 그렇게 된 사람을 그렇게 지체가 고장난 사람들을 요즘 우리는 장애인이라고 부릅니다. 전에는 불구자라고 불렀습니다, 주로.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이 언어도 사람 들으면은, 유쾌하지 않을 말들을, 점점 없애는 것 같아요.
삼가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렇죠. 그런 면으로서는 상당히 도덕적인 것 같은데요.
네.
예, 그런 것들 때문에 사람들이 범죄하기에 더 담대해지는지, 지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네,
예.
네,
참, 우리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도덕적인 네. 문제에서요. 예, 그러므로 교회가 무엇이며, 우리가 지체니까요,
네.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는지 바르게 깨닫지 못하면요,
네.
교인으로서의 직무를 바르게 수행하지 않고, 교회를 불구교회,
네.
지체장의 교회를 만들어버립니다.
네.
자기가 그 지체인 줄 알아가지고 지체로서의 임무를 잘 수행해야 되는데 안 하면은 그렇게 된단 말입니다.
네.
예,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그런 교인은 예수님의 몸을 지체장의 몸으로 만드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네.
예수님만 믿으면 되었지 뭐 꼭 교회에 나가야 하나 이런 말을 하는 걸 종종 듣거든요.
네.
예. 예, 그것은요. 나는 지체로 있으면 되었지 꼭 몸에 붙어 있어야 하나 하는 말과 같거든요.
네.
예. 그래서 몸에 붙지 않은 지체는 땅에 묻어버리죠. 그건, 그렇게 되면 이미 그것은 더 이상 지체가 아니죠.
네.
예, 그 말은 교인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네.
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일원으로서의 교인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네.
예,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일원으로서 교인이 아니라는 것은 떨어져 나간 지체라는 말입니다. 예, 그건 소용없는
네.
겁니다.
네네. 네. 네, 목사님, 그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고, 네. 또 예수님이 신이 머리이시고,
네.
교인들 각자가 예수님의 몸인 교회의 지체라고 하면 말이죠.
네.
이건 아주 굉장히 뛸래야 뛸 수 없는.
그렇죠.
그런 유기적인 관계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과 교회와 교인들은 유기적인 상태로 연결되어 있겠네요. 그렇죠?
아, 그렇죠. 당연하죠. 네. 당연합니다. 예, 맞는 말입니다. 이 유기체라는 것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 목적을 향하여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일사불란한 질서를 가지고 있는 생명체를 뜻하는 말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 일사불란한 질서를 가지고 움직이는 그런 조직을 유기체라는 말로 빌려서 표현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교회는 바로 그런 생명을 가진 유기체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네.
예. 몸, 머리, 지체, 예, 이건 당연히 생명을 가지고 있는 유기체, 그런
네.
뜻이거든요.
네.
그 유기체란 말은 다 생명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니까요.
네.
그래서 뭐 사람이나 동물이나 다 유기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머리 되시는 예수님의 지시와 뜻을 받들어 모든 지체들이 움직이는 것이에요.
네.
예, 그러므로 교회에서 어떤 지체가 자기가 미처 마치 머리인 양 설치면 안 됩니다. 그것이 비록 목회자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항상 머리 되시는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 지시를 받아서 그 뜻을 펴야 합니다.
네.
그래야 교회가 건강하고 유기체로서의 기능을 행사하는 것이거든요.
네.
오늘날 교회의 상태는 이런 의미와 먼 거리에 있는 것 같아서 상당히 염려가 큽니다. 마치 교회의 창립자가 목사인 것처럼
네.
어떤 유력한 장로인 것처럼 그래서 목사나 그 장로가 교회에 군림하려는 모습도 보고 느끼게 되거든요.
네.
이것은 교회를 세우신 분이 누구인지 완전히 망각한 상태입니다.
네.
예수님의 교회는 예수님이 자기 자신 위에 세우시고 친히 그 교회의 머리가 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교회의 터이며 기초이며 동시에 머리입니다.
네.
예수님의 또한 독특성도 바로 이런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예, 목사님이나 저나 이런 교회의 지체로서 제 기능을 바르게 수행하는 건강한 지체가 되어야 하겠지요.
네.
애청자들께서도 그렇게 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야 우리가 예수님이 세우신 예수님의 몸인 교회의 건강한 지체 노릇을 하는 것이거든요.
네.
애청자들 중에 교회에 대한 이러한 성경적 이해가 혹 없었다면은 최소한 오늘 나눈 나 말씀만큼의 이해라도 얻으시고 건강한 지체가 되어서 머리 되시는 예수님의 뜻을 건강하게 이루는 삶을 살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네.
이 교회 문제는 앞으로 더 말씀을 나누어야겠고요.
네.
이제 시간이 된 것 같으니까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원래 하나님이시고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창조자로서 또한 영존하시는 아버지이셨던 그 예수님이 사람이 되어오심으로 삼위일체 중에 독특한 특성을 가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참 감사합니다.
아멘.
그 중에 오늘 예수님의 교회를 창립하신 사실을 말씀을 통하여 조금이나마 깨달았습니다. 지금까지 교회를 잘못 인식하여 저지른 허물을 사하여 주시고 이제부터라도 예수님의 몸된 교회의 건강한 지체로서 건강하게 그 기능을 수행하여 예수님의 뜻을 잘 이루는 지체가 되도록 복을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